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가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더욱 감사한 것은 우즈벡공화국 타시켄트에서 916 동네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마리아 집사님과 그 가족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11장 19절로 30절에서 초대 안디옥 교회의 여섯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고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을 했고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교회였으며 화목하고 기도에 열심하고 전도와 선교의 출발점을 만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 섬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가 제1차 선교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에 첫 번 들린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이었습니다. 이 사이프러스 섬은 안디옥에서는 약 200마일 떨어졌고 예루살렘에서는 약 600마일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큰 섬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터키와 영국의 통치 아래 있다가 1960년 8월 16일에 독립이 되어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되었고 1961년 3월에는 UN에 가입된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이 사이프러스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께서 제1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주후 46년에서 48년 동안에 있었던 첫 번 선교 여행에 이 구브로 섬, 즉 사이프러스 섬에 제일 먼저 들려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상고해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구브로 섬, 즉 사이프러스 섬은 바나바가 출생한 고향 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섬에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이프러스 섬에 가 있었던 거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 선교 여행의 첫 선교지인 이 구브로 섬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구브로 섬 선교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야말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선교의 파송자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고 3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교사를 파송했는가? 물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파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근본적인 동력인은 바로 성령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총사령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지구만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이 선교의 총사령관, 선교의 명령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3절에 보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런데 정작 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움직이고 일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언가 행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움직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정지된 상태에 있는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다. 그런데 정지하고 있는 이 물체에 힘을 가할 때만 이 물체가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옮기는데, 그걸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가해져야만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잘 사시던 여러분들이 왜 미국에 오셨지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우리는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 교회에서 만족을 누리던 그들에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누가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켰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향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동력인이라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rime mover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모든 물체와 인격과 개인을 움직여서 운행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에 교회도 설립하게 되고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라, 선교의 파송자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이지만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적은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인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을 선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타 문화권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선교사,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cross-cultural ministry라고 하는 말은 한 문화권에서 다음 문화권으로 통과해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할 때 그걸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주 공간을 거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적은 땅 위에 오셨으니 그분이야말로 정말 타 문화권인 지구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게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그때에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사도행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내려오사,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사 하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 지구상에 우주공간을 거쳐 타문화권인 지구상에 처음 선교의 사역자로 보내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선교한다, 선교사가 되자, 선교합시다 할 때에 그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읍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십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제쳐놓고서는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가능하십니까?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지 아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화관에 가서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침대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충만해졌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러므로 선교하자 할 때에 우리가 딴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누군가가 청춘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감동받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선교는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첫째 원리는 선교의 제1원리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선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더라도 별 할 말이 없으면 그건 선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가슴에 타오르는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선교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것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둘째 원리는 선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회당에서 전할 때에, 전달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말에는 그 말이 카탕겔로라는 말로 사용된데, 이 카탕겔로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말을 전한다는 것보다 더 한층 더 중요한 선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claim, 카탕겔로라고 하는 이 말은 임금님이 중대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백성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것, 대통령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스페셜 리포트, 스페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할 때 모든 다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선교의 중요한 것은 다른 할 말이 많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삽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성경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의 신구약 66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7절에 보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혼에 관한 문제, 부모를 섬기는 문제, 어떻게 나라에 충성하는 문제, 이웃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으며 왜 오셨으며 어떻게 탄생하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무엇을 가르쳤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으신 예수님이 사탄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며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될 때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한 것은 이 사이프러스 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7절에 보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이프러스 섬에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마 한 80만, 90만 정도,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이프러스 섬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안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프러스 섬의 제일 높은 관리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왜 왔느냐,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겸하여 일어나는데 거기에 엘루마라고 하는 점을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총독 서기오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와 같이 책망한 내용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저주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점치는 사람이 눈이 그만 멀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사실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방해하는 자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선교에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에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가 요한이 선교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보조자,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된 그리스의 용어는 의사를 도와주는 보조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지 남을 돕는 보조자 되기는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돕는 보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선교사역의 협력자로 실패를 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가 요한은 처음 구브로 사역의 선교의 협력자로 출발을 하였으나 구브로 섬에서 이들이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떠나게 될 때에 그만 되돌아서고 말았습니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이프러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음 지점으로 갈 때에 마가 요한은 보조자로 있다가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아마도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방해와 유혹과 사탄의 세력이 일어날 때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에는 그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었고 고통스러워서 그만 중도에서 탈락했지만은 이번에는 될 거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결단력이 없고 꾸준하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할 수 없다고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가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패했더니 마가 요한이 그 후에는 선교에 꼭 필요한 협력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기록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주후 46년경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적어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이니까 아마 주후 한 65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바울이 마가를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은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가 요한은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바울사도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마가 요한은 그 후에 선교에 꼭 필요한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주후 60년에서 130년경에 있었던 파피아스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마태가 기록했고 요한복음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바울사도의 선교여행에 처음에는 탈락되었지만은 나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교의 협력자가 된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 요한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칭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마가가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는가. 바울사도가 1차 투어 때에 기록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바울사도와 함께 감옥에서까지 함께 동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선교사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선교에 많은 협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의 협력자, 마가, 요한과 같은 선교의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혼자 선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교를 도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의 소유를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선교를 도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선교의 협력자들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처음 선교지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프러스 섬 선교를 보면서 선교의 세 가지 원리, 첫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는 선교의 능력은 성령님이시다. 둘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세 번째는 선교에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선교에 꼭 필요한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등이 안 돼도 2등, 3등 가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선교에 귀한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 요한과 같은 신실한 선교의 협력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